꿈을 향해 질주하는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북 청년들의 좌충우돌 도전기, 도전의 천리길. 네, 도전의 천리길 29번째 도전자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아, 근데 오늘 도전의 천리길이 좀 제가 다른 시간과는 다르게 좀 제가 긴장이 되는 그런 시간인데요. 옆을 보시면 몸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 나와 계신데 굉장히 제가 왜소해지는 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제1호 북한 출신 종합격투기 선수 장정혁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영상으로 정혁 씨를 좀 먼저 봤었는데 이렇게 실물을 뵈니까 확실히 몸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몸도 좋으시고 건강미가 넘치다고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좀 건강하다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정혁 씨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활동을 하시고 또 격투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니까 어떤 분인지 아는데 청취자분들은 좀 모르실 것 같아서 자기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09년에 탈북을 해서 현재 종합격투기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현재 유튜브도 하고 있습니다. 네, 탈북파이터TV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은 장정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혁 씨가 이제 좀 종합격투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뭐 사실 뭐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지만 현재 뭐 미국, 일본 이런 데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게 종합격투기고 하지만 좀 북한에서는 종합격투기라는 운동을 잘 모르시죠?
그런 종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바람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통일이 되면 좀 북한 친구들한테 제가 대한민국에서 배운 종합격투기를 좀 더 전수하고 가르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좀 그러면은 북한 청취자분들께 이 격투기를 네. 어떻게 좀 설명을 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격투기라고 하면 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미지가 되게 막 싸움한다 생각하고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강하거든요.
네.
막 케이지에서 피 터지게 싸우니까 그런데 네. 격투기도 다 그게 정확한 룰이 있고 심판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정말 막싸움이 아니고 정말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서 네, 이제 네. 심판도 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진짜로 어떤 그 경기 규칙대로 하는 게 또 네, 종합격투기잖아요.
네. 절대 막싸움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안 좋은 시선을 좀 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근데 또 종합격투기가 네. 그 안에서 이 무도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뭐
네.
권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일본의 좀 그런 주짓수를 하시는 네, 분들도 네. 계시고 태국의 그 무에타이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굉장히 여러 이 무도들이 모여서
네.
각자의 그런 기량들을 펼치는 경기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재밌게
아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좀 한국에서도 이게 2000년대 무렵부터 제가 유행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다른 격투기 종목과는 다르게 어떤 보호대도 없이 이렇게 그냥
네 저희는
네, 경기장 위에 올라가서 네, 싸우는 거잖아요.
밑통을 다 벗고요. 네. 그냥 시합 바지. 반바지 같은 걸 하나 입고 그리고 낭심보호대만 착용하고 아무것도 착용 안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실제로 타격을 맞을 때 네. 아픔을 느끼시죠?
그 시합 때는 거기 사람이 흥분하다 보면 네. 아드레날린이 분출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고통을 못 느끼거든요. 하지만 시합 끝나고 30분 후에 네. 아, 정말 죽겠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아니 이렇게 경기를 하다 보면은 네. 굉장히 타격도 많이 맞고 실제로도 KO, 그러니까 네네. 쓰러지는 경우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막상 또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경기장 안에서 아프지 네. 않다는 거군요.
네, 정말 그 당시에는 케어되면 네. 막 피 터지고 하면 아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안 아픕니다, 진짜.
그러면 그 KO가 되는 순간에는 왜 네. 쓰러지는 건가요? 아프지 않은데?
이게 아프지 않은 게 네. 이게 턱을 때리거든요. 턱을 네. 때리면 이게 신경이 바로 하체로 가서 저도 한번 그 케어 전까지 가본 적이 있는데 네. 제가 느낀 건 그런 것 같아요. 턱을 맞으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정신을 완전 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딱 기절하기 전 단계까지 가면 뇌를 치면 하체가 힘이 풀려서 네. 전 서 있고 싶은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바로 쓰러지면 경기가 끝나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이 얘기 아무나 해줄 수 없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그 안에서 심판들이 있고 네. 경기 규칙이 있다 그랬잖아요. 좀 어떤 경기 규칙들이 좀 있나요?
일단은 네. 보통 여성 파이터보다 남성 파이터들이 많으니까 네. 남성의 그 중요 부위 낭심은 가격하면 두 번 이상 가격하면 감점 받고요.
그런 것도 감점이고.
네네. 네. 그리고 눈 찌르기가 안 되고 그리고 이 척추 네. 척추 공격이 안 돼요. 이 엘보 팔꿈치 같은 걸로 척추를 찍는 것도 안 되고요.
그런 것들도 안 되고.
네. 그걸 제외하면 나머진 다 허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 척추나 이런 것들이 사실 네. 생명과 직계되는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좀 너무 위험한 것들은 자제를 시키는군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격투기다 보니까 체급도 있죠?
네, 체급도 네. 뭐 정해진 체급에 본인한테 맞는 체급을 저희는 감량도 하고 증량도 하고 해서 시합에 나가는 거죠.
정혁 씨는 체급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69kg 시합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뭐죠? 체급이 라이트?
라이트급입니다.
라이트급? 네네. 라이트급이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다들 선수들이 날래잖아요.
보통 네. 서양 선수들 같은 경우는 웰터급이 가장 많아요. 네. 웰터가 한 80에서 77 정도 체급이거든요.
네.
보통 한국 사람보다 골격이 크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70kg급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보통은 저희가 한 10kg 정도 감량을 하거든요.
네.
평소 한국인 체형이 한 80kg, 90kg대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라이트급이 가장 경쟁력이 좀 세다고 해야 될까요? 선수층이 정말 많아요. 다양한 선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은 정혁 씨는 라이트급 말고도 실제로 살을 찌워서 더 높은 체급에 나간 적도 있나요?
저는 아마추어 때는 77kg급 네. 웰터급으로 나갔고요.
웰터로도 나가신
분이 네, 프로에서는 70kg급으로 나갔습니다. 감량을 한 10kg 해가지고 나가는 거죠.
이게 몸무게를 네. 참 고무줄처럼 뺐다가 늘렸다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야, 그것도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양한 무술 기술로 싸우다 보니까 이 좀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실제로도 위험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이게 격투기라는 게 뭐 솔직히 스포츠 중에 위험하지 않은 스포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지만 격투기는 상대를 쓰러뜨려야 제가 이기는 거잖아요.
네.
그게 위험하지 않다고 하면 당연히 거짓말이겠죠. 저 같은 경우도 특히 시합 때는 많이 안 다치는데 연습하다가 많이 다쳐요.
오히려 연습할 때요?
네. 연습하다 저도 무릎이 돌아가서 선수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네.
다행히 정말 별일 없이 잘 회복해서 시합 나간 건데 정말 위험합니다. 시합보다도 그 연습하는 시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파트너랑 부딪히고 뭐 팔목이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런 경우가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강도 높은 훈련을 네, 진행을 하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그 생기는 부상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위험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정혁 씨는 격투기를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격투기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격투기라는 종목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네.
제가 탈북을 해서 제가 2009년에 탈북했거든요.
네.
바로 대한민국에 정착한 게 아니고 중국에서 한 3, 4년 살았어요.
네.
중국 TV에서 우연히 격투기라는 무술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종목이 있다라고 생각만 했었죠. 하지만 중국에서의 저희 삶이란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되게 많이 폭행당하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랑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제가 강해지고 싶어서 혼자서 격투기 영상 보고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격투기랑 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아요.
네, 정말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몸을 지키기 위해서 네. 했던 운동들이
네.
그게 좀 격투기로 이어지신 것 같기도
네,
해요.
그때는 솔직히 네. 지금 솔직히 말하면 복수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그 복수심이 그냥 꿈으로 바뀌어서 지금 제가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셨던 운동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그렇군요. 그 유튜브를 저도 봤는데 어머니랑 또 정혁 씨가 또 굉장히 애틋해 보이더라고요.
어머니랑은 네. 정말 물론 뭐 다른 모자들도 되게 사이가 다 좋겠지만
네.
저랑 엄마는 워낙에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가지고 그 서로에 대한 소중함을 제가 생각엔 그래요. 좀 더 서로에게 너무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네.
그렇게 서로를 많이 챙겨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 또 어머니도 정혁 씨를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사실 격투기 한다 그러면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잖아요.
네네네.
어머니께서 반대는 하시지 않으셨나요?
처음에 엄청 반대하셨죠. 정말
어떻게 좀 설득을 하셨나요?
격투기라는 게 바로 이게 네. 아마추어에서 프로에 데뷔하는 게 아니고 아마추어
네.
과정을 엄청 걸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아마추어 때는 경험을 쌓는 과정이니까 엄청 깨지고 또 패배도 하고 이기기도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되잖아요. 어머니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목숨 걸고 왔는데 왜 또 목숨 건 운동을 하냐 이런 식으로 엄청 반대하셨는데 프로에 올라가서 제가 일본 챔피언 그 니시카와 야마토를 케어 시켰어요. 그 경기 이후로 네. 어머니가 지금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그때 이제 가능성을 봤군요.
네, 인정해주신 거죠.
네, 사실 저도 만약에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맞고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예, 저에서도 아마 반대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딱 보였으니까 어머니께서 허락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머니의 반대도 있었지만 좀 운동을 알려주는 곳이 사실 중국에서도 찾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중국에서는 네. 뭐 체육관을 다닌 적이 없고요.
어떻게 좀 그렇게 운동을 할
혼자 있었어요? 그냥 네. 기본기도 없이 산을 뛰고 정말 혼자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
네.
같아요. 근데 하지만 대한민국과 전문적으로 배우니까 그게 혼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독학이라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북한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종목에는 돈 모은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뭐 체육관을 등록하려고 해도 관비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돈을 지불해야 모든 종목이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에서 역시 돈 모은 뭐 노래, 돈 모은 동작 다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돈을 먹은 동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그 말이 네. 맞는 것 같더라고요.
네. 하긴 또 우리가 또 고액의 이런 과외라든지
맞습니다.
어떤 것들을 괜히 돈 주고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딱 그 뭐랄까 노련한 스킬 이런 것들을 네네.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하는 거니까 돈 먹은 동작이라는 게 굉장히 공감이 되네요. 그래요. 그러면은 정혁 씨가 이제 2012년에 한국에 왔다고 하셨나요?
네네. 네.
2015년쯤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쯤이었나? 네. 그때 이제 SBS
아, 동상이몽.
동상이몽. 네. 거기에 출연하신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종합격투기 선수가 꿈이었고 그거를 이제 반대하는 어머니.
네.
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그 방송을 나가게 되셨어요?
일단 그 방송을 나갈 타이밍이 제가 운동을 딱 3개월 했을 때였어요.
공식적으로 그 운동을 네네. 시작했던 게?
처음으로 글러브를 끼고 정말 제 스스로 감격이 젖어서 열심히 운동할 때였거든요. 네. 아무것도 모를 때였죠. 근데 같은 체육관에 그 액션 배우 형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동상이몽 작가님이랑 친분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체육관에 이런 청년이 있는데 네. 방송을 나가면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좀 꿈을 향하는데 좀 빠른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작가님을 만나서 미팅을 하고 그렇게 방송을 자연스럽게 출연하게 네.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계획적인 그런 게 아니고 네네. 정말 우연하게 네,
저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접했군요. 부담스럽다. 그런데 그렇죠. 그 형이 말씀하시는데 이 방송을 출연하면 물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너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나가게 된 것 네. 같아요.
출연 후에 그럼 좀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나요?
일단은 이런 청년이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격투기 관련된 분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응원도 해주시고 또 격투기 이런 분야에 계신 분들과 많은 친분을 쌓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좀 프로에 데뷔하는데 좀 많은 도움을 받았죠.
네. 그러면 실제로 좀 유명했던 격투기 선수들도 네, 정혁 씨한테 네. 이렇게 와서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했나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네. 많은 기술도 배우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좀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로 좀 종합격투기 코치님들도 만나고
네네.
또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하신 게 그 무렵쯤이군요.
네,
확실히.
그때 네. 이후로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죠.
네. 하루에 그러면 얼마나 훈련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 네. 학교를 끝나고 저녁 11시까지 거의 체육관에 방학 때랑 집이 안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네. 붙어있고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외부에서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하지만 네. 체육관에 있을 때는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그냥 뭘 어쩌지 않아도 행복했어요.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글러브 끼고.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 사실 저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긴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순간이잖아요. 운동할 때만큼은 맞습니다. 그게 좋아서 네. 이제 정혁 씨도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프로 선수로 데뷔하기 전까지 네.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였나요?
한 3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럼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운동만 하셨어요?
네, 3년 동안 정말 아마추어에서도 많이 이기기도 하고 또 많이 패배하기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요. 그리고 제가 일반 체육관에 있다가 전문적으로 네. 선수들을 트레이닝하는 곳으로 코치님이 이제 스카우트 하셔가지고 넘어가게 됐거든요.
운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 어떤 분이 이제
네, 전문적인 선수 체육관에서
네.
네네. 그런데 거긴 정말 다른 세계인 거죠.
더 잘하는 사람들이 네, 있고 정말 더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군요.
UFC 아시나요?
그렇죠.
UFC 격투기에 정말 네. 별 같은 단체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네, 하는 네. 격투기가 UFC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국내에서 UFC 뛰는 선수도 되게 많았고요. 저는 일반 체육관에서 운동하던 사람이니까 좀 네. 상대가 안 되잖아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2년 동안 죽도록 얻어 맞았습니다. 선배들한테 돌아가면서 40명이 계셨나? 네. 그런데 돌아가면서 맞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적응되고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평소에 맞는 네. 주먹도 어느 순간에 피하게 되고 이러면서 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군요. 혹시 뭐 이건 여담이긴 하지만 철권이라는 게임 혹시 아세요?
철권 알죠.
네, 거기서 이제 철권도 네. 고인물 소위 엄청 잘하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새로 이제 철권을 게임하는 사람들한테 네. 보통 이렇게 친절을 베풀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모르면 맞아야지.
그렇죠. 맞으면서 배우는 거다.
네, 이러면서 엄청 때리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걸 봤을 때 실제로 격투기도 똑같네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맨날 커피 터지고 근데 네. 그게 행복했어요. 네. 아, 내가 부족하니까 맞는 거다. 내가 한 대 맞으면 예를 들면 오늘 10개 맞으면 내일은 네. 9개만 맞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버티고 버티고 버텼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 보통 이 3년 정도 준비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3년이라는 시간이 프로 보통 준비하는 그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아니면 좀 정혁 씨가 좀 빠른 편인가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요. 네. 어떤 친구들은 뭐 정말 몇 년 해도 운이 안 좋아서 데뷔 못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뭐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빠른 편이에요. 나이도 되게
그러게요.
대부분 네. 선배들 같은 경우는 군대 전역하고 네. 프로에 데뷔하거든요. 지금 제 나이 때 데뷔해요. 대부분 24, 25대.
정혁 씨가 운이 좋았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다행히 좀 빨리 데뷔한 편이죠.
네. 좀 그러면 당시 훈련하면서 네. 많이 마셨다고는 했는데 네. 그 외에도 좀 힘들었던 점도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문화 차이가 무시 못하잖아요. 네. 제가 대한민국에서 사회생활 해본 것도 아니고 또 중국에서 너무 중국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폭행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우울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과의 대화도 너무 두려웠고 그래서 아무래도 북한에서 왔으니까 그 낯선 곳에 또 북한에서 온 친구가 들어가면 이상한 색안경으로 보는 시선이 분명히 네.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 보이는 시선에 대한 차별도 있었고 해서 좀 많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육체적인 힘듦보다 심리적인 힘듦이 훨씬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농담도 잘하시고 네. 밝은 모습을 가지고 계신데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좀
많이 우울했죠.
많이 좀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세요.
네, 저희 어머니가 네. 맨날 지금도 가끔 얘기하시는데 네.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냐. 너무 감사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지금 제 모습은 그냥 뭐 워낙 뭐 일반적인 네.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항상 우울했고, 항상 침울해 있어가지고, 그 외부에서 손님이 찾아와도 저는 심지어 작은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좀 말이 그때는 많이 없으셨군요.
그럼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사람과 네. 이런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중국에서의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모든 게 다 귀찮았어요.
네. 지금은 정말 완전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데 신기하네요.
그러게
네.
말입니다.
근데 그만큼 진짜 중국에서 트라우마가 네. 정말 컸나 봐요.
너무 컸어요. 정말 네. 제가 많은 살면 상관 아니지만 제가 살아온 삶 중에 중국에서의 그 3, 4년은 정말 뭐 시간 이동을 하고 싶으면 만약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네. 그걸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많이 힘들었어요.
3년 정도 사셨다
네.
그랬죠?
네. 네.
제가 상상이 안 돼서 그런데 네. 어떻게 그렇게 좀 심하게 그렇게
예를 들면 네. 한반도 땅이 있으면 그 한반도가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분들이 중국에 가면 엄청 신격화돼 있어요. 네. 와 정말 이유 없이 존경하게 되고 네. 이유 없이 멋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거지. 중국말로
그런 인식이
네,
있어요.
네, 중국말로 치가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거지란 소리인데 항상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거지 새끼들. 저는 그리고 중국에서 14살, 15살 때부터 막노동을 했었거든요. 네. 아파트 건설장에서 일도 했었는데 일하다가 이 큰 철근이 제 발등에 떨어져서 발이 다 박살났거든요. 아작 났는데 네.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치료비도 못 받고 월급도 못 받았어요.
진짜 차별을 많이 받았네요.
네, 엄청 받고 네. 또 화장실 갔다 온 스레퍼로 제 뺨을 치면서 막 욕하는데도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전화 한 통이면 북송돼서 저뿐만 아니라 엄마까지 위험해지니까
그러니까요. 북송될 위험도 네, 있고 하니까
저는 그냥 감수하는 네. 거죠. 이게 내 운명이다.
진짜 힘들었겠네요.
그때부터 네. 이게 우울증이 너무 심각하게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트라우마가 게다가 또 그 당시에 나이가 또 어렸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트라우마를 어떻게 보면 운동으로
네, 운동으로
좀 잘 견뎌내신 것 같아요.
극복한 거죠.
네. 다행입니다. 좀 그렇게 힘든 상황들을 버텨내고 이제 마침내 2018년 3월 31일
네.
네. 이 TFC 드림 5 한일전에서 네. 이제 정혁 씨가 프로 선수 데뷔전을 치르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이제 그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상대 선수가 일본 선수였던 네. 그 니시카와 야마토라는 선수였어요. 이 선수는 어떤 선수였나요?
그 당시 일본에서 천재라는 소문이 네. 자자한 선수였고요.
정혁 씨랑 나이가 비슷해요?
저보다는 몇 살 어려요. 근데 정말 천재 파이터다. 심지어 챔피언이었어요. 벨트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그 어린 나이에 벨트가 네, 가지고 있군요.
그러니까 천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고요. 8번 싸웠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거든요, 프로에서. 근데 대회사에서 그 친구랑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격투기에서 흔히 좀 실력이 약한 사람 보고 떡밥이라 하거든요.
네.
아 저는 떡밥은 먹기 싫어도 최소한 좀 저랑 커리어가 비슷한 상대랑 저는 이제 데뷔전이잖아요.
그렇죠. 데뷔전에 그런 네. 사람 만나면은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근데 뭐 어떻게 그냥 싸우게 됐어요. 네. 근데 어차피 저희 선수들은 시합을 하다 보면 기량 차이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주먹 몇 대 때리고 맞다 보면 아, 이 정도 기량을 가지고 있구나 느낄 수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네. 근데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 맞아 맞는데 네. 맞는 순간.
아 이건 정말 너무 이게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 얘기는 다음 주에 네네. 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다.
재밌는 얘기다 보니까 네. 아꼈다가 하고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도전의 천리끼리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이고.
정신없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마칠 시간이 됐는데, 자,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얘기 기대하면서, 제2로 북한 출신 종합격투기 선수 정혁 씨를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혁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갓세븐이 부릅니다. 핫캐리.